세계로 열린 창을 더 넓고 시원하게 흥미롭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세계의 창 시간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덧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난민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원래도 세계의 난민 문제는 인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전 지구적으로 난민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자, 일단 난민을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난민의 정의부터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난민이 이제 국제법상으로도 이제 정해진 어떤 규정이 있고 그런데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
네.
등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국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 국적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내 스스로 본인이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자신의 그 어떤 신분이라든가 생명 이런 것들을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건너간 그런 경우를 이제 난민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그 이전에
네.
특히 그 서아시아 지역의 그 기후가 굉장히 그 열악해지면서 농사짓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시리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러면서 그 내전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난민,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난민이라고 얘기하면은 집단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하는 그런 경우를 또 흔히 난민으로 많이 그 인식을 하기도 하죠.
네, 자 그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3천 명을 돌파했다는
네.
소식도 전해졌죠.
예.
자, 이 공식적 난민 수용 3천 명 이건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사실 이게 그래요. 그 3천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네.
이게 많을까 적을까? 이 많다 적다가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에 비해서
맞아요.
맞냐
네.
이건데 사실 그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 그리고 난민 말고 또 인도적 그 체류 허가도 또 있죠.
예.
그 합쳐서 이제 3천 명이 넘었다. 정확하게는 3,373명이 되는 건데
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착을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그 섞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네.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데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죠. 이건
네.
참 불가능한 이야기고 과거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 많은 민족이 또 섞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민족 사람이 이제 가장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지 다른 민족으로 섞이지 않았다는 건 참
네.
불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난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었고
네.
특히 그 지구촌 시대라고 흔히 우리 부르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마을처럼 모든 것이 이제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네.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비했을 때 그 지금까지의 그 한국의 정서상 3천 명이라 하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지구촌 시대다 이런 그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걸 따지자면은 3천 명이라고 하면은 난민 수용 3천 명은 적은 거죠.
맞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백인만이 미국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네.
흑인이나 아시아인 여러 그 인종이랄까요.
그렇죠.
섞여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단일 민족에 대해 좀 집착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난민 인정이 이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네.
법적으로 그 난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 그걸 이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죠. 팀사는 더 까다로울 수
네.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난민의 어떤 정의 있잖아요. 거기에
네.
해당되는 경우죠. 그런데 사실 인간이 그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본국에서 자기 원래 출신국에서
네.
비인도적인 처우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살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생명이나 자유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딱히 난민 대우로 받기는 또 어려운 그런 경우. 그럴 때는 그래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그냥 해주는 것이죠. 정식으로 난민을 인정을 받아서 네.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는 못해줘도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것이 인도적 차원의 인도적 체류 허가라고 이제 이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둘 다 체류 인정을 해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난민 신청자에 비해서 허가 비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5.6%, 보통이 평균이 11.3%로 그 허가가 네. 나거든요.
네.
그런데 5.6%는 많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그게 최근 한 2017, 18, 19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난민 문제가 좀 큰 이슈가 네. 됐죠.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도 난민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사전 얘기했던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꺼려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난민 심사가 좀 많이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청자 수는 늘어났는데 이 허가 난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율이 많이 네. 떨어졌죠.
자, 근데 사실 이 한국은요, 우리가 단일 민족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난민이라는 단어가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신청자 네. 수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크게 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 크게 늘었다. 이게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처음 이게 그 국제법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게 되고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이제 국제법에 발맞춰서 국내법에서도 이제 난민 보호법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네.
이게 1991년 정도 그때 일인데 그때부터 2012년까지는 그러니까는 한 19년 정도 되죠.
네.
그 기간 동안에 총 5천 건밖에 안 됐었죠.
19년 동안 5천 건. 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7년 만에 이게 10배로 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8, 19 두 네. 해에 연속해서 만 건이 넘었다는 것인데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느냐? 일단 국제적인 어떤 그 환경 변화도 크게 좌우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여건도 그렇고. 자, 국제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 아까 제가 시리아 말씀을 예. 드렸는데 시리아가 사실 굉장히 살기 어려워진 그런 국가가 됐죠.
네.
국내 이제 내란이 굉장히 심해지고 하면서 이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난민을 기대를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네. 생겼는데 당연히 다른 나라로 많이 갔지만 이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으로도 많이 오게 되는
한국으로까지
네. 그리고 또 예멘이 이제 어떤 그 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흔히 우리가 남예멘이라고 하는 네. 그 거기 주민들도 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국제적인 그 여건이 난민이 많이 늘어난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한국이 난민 지원법이라고 네. 얘기하죠. 그런 그 법이 있는데 굉장히 그 이 법 자체로는 선진적인 법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인권적 차원에서 좋은 그런 그 취지 그다음에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 가지고
네.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외국인들이 아 한국에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잘 좋게 받아준다더라 소문이 나면서 많이 들어오게 된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했던 것도 사실이죠.
네, 자, 또 궁금해지는 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어느 나라 출신이 가장 많을까요?
원래는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가깝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가깝고 예. 그리고 중국 분들이 많이 또 외국으로 나가시잖아요.
아, 예.
물론 그냥 이민이 아니라 이제 난민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중국을 앞서봤어요.
예.
그래서 그 러시아가 지난해 처음으로 2,829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이 카자흐스탄입니다.
네.
2,236명이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분이 난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었어요. 2,000명.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네.
1,438명. 그 다음에 인도 959명. 이 순서가 이렇게 지난해는 됐네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중국을 이제 앞지른 거죠.
자, 우리나라에도 일단 난민 신청자 수가 점점 크게 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가 뭐 신청한 분들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 난민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네.
사실 그래서 이 난민 문제는 전 세계 같이 나눠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를 못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들이 많이 받아줄 것 같다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네.
가장 많은 난민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터키예요.
아, 그렇군요.
터키가 지금 370만 네. 명 이상이 지금 난민이 있거든요.
네.
그 뭐 그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리아 옆에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많이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터키, 그다음에 그 외에 파키스탄이 140만 명.
네.
그리고 우간다가 110만 명. 그러니까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의 혼란한
네.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들 해서 주변 국가들에서 많이 넘어온
네.
그런 것. 그 이외에도 뭐 레바논 같은 경우도 시리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네.
그것도 140만 명 정도 이상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수단의 경우 이제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의 난민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열거해 드렸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 못하는 나라들의
네.
그 난민들이 많죠. 그나마 서유럽에서 이제 좀 선진국 가운데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독일이 한 100만 명 이상이
네.
있습니다. 난민들이.
자, 독일도 근데 뭐 이 난민을 수용하냐 마냐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그럼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자, 이 난민 문제 점점 더 좀 커지는 것 같은데 국제 문제에서의
네.
비중이. 자, 이렇게 난민 문제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경우에는요. 난민 수용 문제로 정치 지형이 좀 바뀌기도 한 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과연 이 난민 수용 문제 이대로 둬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좀 해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난민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당장 어떤 해결책인
네.
그 보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그 단계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난민이 많이 몰려온다. 이거는 끝 단계, 마지막 말초적인 단계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갑자기 난민이 수백만 명이 온다 이러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당연히 어려운데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고요. 난민이 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 소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차원부터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 국가라는 걸 우리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네.
사회 계약이라고 해서 국가를 왜 만들었죠?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그 권력을 만들고
네.
그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 영토를 점유하고 국민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네.
되면서 우리가 국가라는 걸 만드는 건데 그런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통성을 받으려면은
네.
그 국가들에서 빠지는 그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그 인간은 어느 국가가 됐든
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이유로 해가지고
네.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법이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법상으로 지금 당장은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그런 그 국가들 간의 어떤 그 이익관계가 충돌을
네.
하고 있지만 이거는 당장 해결이 안 될지라도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네,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하면 뭔가 뭐 거창한 걸로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우리 소장님께서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이시잖아요.
네.
인간을 연구하는 이 학문, 인문학적으로
네.
좀 이거를 풀어나간다면 또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는 난민 문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